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좀 하실까요? 새벽을 깨웁시다. 한번더 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오늘 호세아서 지난주 미진했던 10장 끝부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근데 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느냐? 이 말은 정확하게 회개해서 마음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라 그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기회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위기다 하죠. 오늘도 오후에 잠깐 저 강남에 있는 그모 교회에 설교를 좀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좀 많은 아픔을 겪고 또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 보니까 1년 전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굉장히 그 청년들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칠흑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던질 때마다 거기가 끝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밟는 법도 없으시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말로 양떼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강한 꼬리,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일부러 각오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칠흑 같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얻는 큰 은혜와 복이 뭐냐 하면, 양떼가 그때만큼 목자의 임재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때야말로 정말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목자가 내 옆에 있구나. 이거를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만큼 겪는 시간이 평생에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도 개인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참 아팠던 시간만큼 하나님을 찾았던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동행하셨던 적도 없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죽는다, 위기다, 끝이다 말할 때 그때가 뭐예요? 절호의 영적인 회복의 기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이렇게 한국교회가 위기를 느끼고 교회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가 경계심을 갖게 될 때야말로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잠들었던 최면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는 절호의 위기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 선봉에 하나님께서 3일 교회를 세우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깨어서 어둠을 흩어내고 새벽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꽉 막힌 활로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선거 때마다 정치가들의 구호에 속지 마세요. 정치가들이 나라의 소망이 안 됩니다. 뭐, 어느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어느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길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지, 정치가들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좌지하지도 못합니다. 우지하지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북한이 핵 아니라 10배 되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서 널름거리고 위협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천하무기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국방력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활로, 민족의 살 길은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동안 근처졌던 기도의 소리,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요 골짜기마다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선배들의 손든 기도의 모습이 어디 가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기풍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아주 밑바닥부터 훈련이 된 청년들이 여기에 집단으로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그 끈끈한 야성을 요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벽이라는 기회를 주실 때 잠을 깨서 일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실 때 기다리실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투 좋아하시죠? 뭐 뜬금없이 왜 갑자기 권투 얘기를 하느냐? 저도 이제 운동을 잘하진 못하는데 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현장에 가서 자주 봅니다. 근데 권투 경기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권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권투하는 선수들이 링에 올라갈 때 코치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야, 맞아도 눈 뜨고 맞아라.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답니다. 맞아도 눈을 뜨고 맞아라. 왜요? 여러분, 펀치가 날아올 때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맞는 건 고사하고 맞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아프다. 요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되게 아프다. 그런데 문제는 눈을 감고 펀치를 맞는 것과 뜨고 맞는 것의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감고 맞으면 그 다음에 대비가 안 돼요. 이게 어퍼컷으로 왔는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왔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도 눈을 뜨고 맞으면 아, 이게 잽이었구나. 이게 어퍼컷이었구나. 다음에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잠자다가 얻어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지금은 말세가 됐기 때문에 외적인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공격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주로 교회를 타켓으로 어떻게든지 별별 빌미를 다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신천지 꼭 하는 짓이 사탄이에요. 지네가 정말 정통 기독교라면 왜 믿는 집, 믿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렇게 괴롭히죠? 그렇게 아주 넌더리나게 물고 늘어지죠?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각종 종교의 유사한 색채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속는 부분이 뭐냐면 차라리 뭐 옆에 있는 그 동네 통일교처럼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대비가 쉽죠. 근데 신천지도 요즘 전략을 바꿔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하기는 조금 수월해졌어요. 밝히고 들어오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슬며시 안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어느새 물량주의 사고가 들어와서 여기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13절이에요.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에 뭐를 의뢰했죠? 만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제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퍼뜩 떠오르는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기드온의 무슨 용사? 300용사. 처음에 미대한 군대를 대적하려고 몇 명이 출동을 했죠? 3만 2천 명이 출동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가 기드온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너무 많다. 근데 기드온은 어이가 없는 거죠. 미디안 군대는 해변에 메뚜기 떼들처럼 어마어마한 부대가 직결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그런데 3만 2천 명을 소집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이거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빠져나갑니까? 2만 2천 명이 빠져나가요.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만 명 남았죠? 여러분, 10명 있다가 8명 빠져나가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완전 장사 끝난 거죠. 10명 있다가 2명만 빠져나가도 허전한데 8명이 빠져나갔다면 그 분위기 어떻겠어요? 전쟁 종식인 거죠. 그런데 3만 2천 명 출동했다가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 명 달랑 남아요. 만 명. 그런데 한참 출정을 계속 진행하다가 하나님이 야, 이것도 너무 많다. 계속 하나님은 많은 쪽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명이 남죠? 300명이 남아요. 특공대가 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쪽을 돌려보내다 보니까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리고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쳐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제일 넘어지는 위험한 문턱이 뭐냐 하면 세상의 스펙으로 일하려고 하고 세상의 물량적 가치로 일하려고 하고 숫자로 일하려고 할 때 사람의 영향력으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절대 그 일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서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일어나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참 처참한 기록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아이벤 아낙네들이 적군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끔찍한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 아수르라는 이 살만이 아수르의 왕이거든요. 5세인데 살만 5세가 등장하는 것이 성경의 인물입니다. 5세인데 아수르가 항상 이스라엘을 집적거리고 괴롭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 하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이것들 봐라. 이제 배가 불렀구나.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해? 우리 손길을 피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때 통치했던 왕이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하고는 틀린 인물입니다. 호세아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큰 사륙이 일어나죠. 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경고하십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과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에 여기서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세력과 크기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 오늘도 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탁 가슴에 걸리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교회의 이름과 명성을 의지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삼일교회 이름 자랑해서 안 돼요. 믿습니까? 삼일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 자랑하셔야 돼요. 허리라도 우리 교회의 명성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 크기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견디질 못해 하십니다. 그 실수를 반복했던 게 항상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 숫자, 허세에 넘어가 있습니다. 8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는 90년대 초까지인가요? 천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점점 10년 사이에 허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겹친 숫자, 뻥튀기한 숫자, 잠재적인 크리스찬들까지 다 쳐서 자꾸 숫자를 자랑했어요. 천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만 가지고 일합니까? 천만이라는 숫자 가지고 일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유혹에 목이 탈 때가 많아요. 교인들이 조금만 더 모이면 교회관 한동도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넉넉히 지을 텐데 저 교인 헌금 많이 하는데 삐쳐가지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 여러분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목회하다 보면 이런 유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수요예배 때인가요? 잠깐 말했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조그마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당회 위에 교회 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누군가 하면 그 교회에서 헌금을 거의 절반을 하시는 제일 부자가 위원장이에요. 근데 당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거기서 이러면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러면 목사님 판단이건 당의 판단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한마디 그냥 다 엎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가 부임해서 1년을 겪는데 너무 고민했어요. 한 100여 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 돼서 학교를 가다가 차를 돌려서 그분이 운영하는 샵으로 차를 약속도 안 하고 돌렸어요. 이거 깜짝 놀라죠. 점심시간 어중간하게 예고도 없이 담임 목사가 불쑥 찾아왔으니까 미국 사회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놀래가지고 웬일이시냐 그래요.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 옆에 중국 음식점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학교 가다만 차림이니까 뭐 청바지에 벙벙한 티셔츠에 뭐 테이프 칭칭 감은 가방 하나 들고 꼭 무슨 노동자처럼 하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 이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 무슨 일로 오셨냐요. 그래서 집사님 좀 어려운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이 교회 발전위원회 제가 목회적 판단으로 이거 해체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요? 뭐 문제가 있냐요?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앞으로 교회 발전에 큰 장애가 되겠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표정이 달라지세요. 뭐가 문제냐? 교회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외에 조직 위에 또 조직이 있어서 성경에 기초한 조직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면 그 조직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이 집사님이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없애면 어떡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임을 하든가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시던가. 세게 나왔죠. 그러면 나는 없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이분이 안 나오셨어요. 가슴이 철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철렁 정도가 아니죠.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런데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교인 한 5분의 1쯤 됩니다. 100여 명 모이는 교회 5분의 1쯤 돼요. 다 안 나오죠. 그럼 그분이 내는 헌금목하고 그 조직들의 헌금목하고 왕창 재정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핸들을 돌려서 그 샵을 찾아갈 때는 그 각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각오 했죠. 뭐 아니면 문 닫지 뭐. 제가 좀 엉뚱하고 단순한 데가 있어요. 문 닫지 뭐. 근데 그 생각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저의 큰 어른이셨던 박윤선 목사님 아시죠? 주경신학자. 그분이 총신에 계실 때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아, 그 말이 꽉 그때 신학생 시절에 와서 베끼는데 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맞아.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지금이야말로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안 되면 문 닫지 뭐. 그 어른의 교훈을 생각한 거예요. 나갔어요. 실제 그달 교회 재정이 절반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절반 이상이. 교회 문 닫았을까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그 다음 달부터 그대로 그 액수를 채우셨어요.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채우시는데 저도 놀래고 온 교인들이 놀랬어요. 어느 과부 집사님이 그 나머지 모든 헌금을 충당하셨는데 그 충당하신 이유와 방법도 굉장히 재밌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럼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근데 남편이 아주 불행한 일로 돌아가셨어요.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아들 둘,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에 부실했던 부분들,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을 철저히 남편의 죽음을 동기로 회개를 합니다. 그거를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교회에다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딱 결산을 해보니까 펑크난 그 액수가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정결한 헌신을 통해서. 저는 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그때 제게는 굉장히 큰 눈꿈이었습니다. 제 목회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눈꿈 역할을 했습니다. 아,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국에 가면은 리코어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리코어상이 물이라는 말인데 물 장수가 뭐 하는 장수예요? 술 파는 데죠. 그 술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술뿐만 아니라 여러 잡화를 파는데 술이 수익의 굉장한 퍼센터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의를 못 지켜요, 온전히. 주의를 못 지켜요. 아침에 잠깐 예배 드리고 또 장사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늦게, 그 리쿠어상은 아주 늦게 문을 닫습니다. 12시 넘어서 닫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가게가 있는 장소가 되게 험합니다. 밤늦게 슬그머니 가게로 갔어요. 장로님 깜짝 놀라죠.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 흑인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막 얼굴에 다크서클에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얼마나 가슴이 짠하든지, 아유, 장로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구석에 가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 밤이 늦게 웬일이에요? 웬일은요, 그냥 보고 싶어 왔습니다. 정말요? 아, 그럼요. 에이, 뭐 하실 얘기 있죠? 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 부인도 참 좋은 분이에요. 장로님, 장로님 이 가게 주일 지키지 못하면서 하는 거 편하세요? 마음? 대답도 못하고 고개가 툭 떨어져요. 편할 리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고민 많아요. 그렇죠. 결단하세요. 가게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이 나이에 어떡합니까? 그때 이번에 60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 나이에 어떡합니까? 장로님, 이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경험하세요. 장로님 안 굶어요. 이분 가게 정리했을까요?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그거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거기에 모든 생업이 걸려있는데, 그리고 잘 되던 가게인데 어떻게 그걸 정리합니까? 그런데 심령이 괴로웠던 거예요. 누가 했든 나한테 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교회 담임 목사가 온 거예요. 그냥 이분도 심정이 에라, 이번 기회에 사고 만난 듯 가게 정리하자,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운 사람이 험한 이민사회에서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늦은 나이에 자동차 딜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60이 다 가까운 나이인데 딜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영업소에서 탑을 했어요.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돌아오는 날 공항에 그분이 따라 나오셨어요. 제가 참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인생에 갈등이 치고 들어오고 위기가 치고 들어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그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뭐할 때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은 이게 농사용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릴 때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닐 로즈라는 박사가 이프 심리학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후회가 있다. 두 가지 후회가 있다. 첫째는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 예? 안 해야 할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후회. 이게 이제 인생들이 갖는 보통 후회의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밀려오는 후회. 근데 한국 교회 분위기는 어느 쪽에 지금까지 포커스가 맞춰왔죠? 전자입니다. 즉,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밀려오는 후회 쪽에 교훈의 포커스가 더 많았어요. 이거는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사실상 잘 못 배웠습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오래된 영화인데 그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 기억납니까? 여러분 연세에 그거 볼 수가 없는 영화죠. 오래된 영화라. 그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를 보면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 지하 조직 레지스탕스라 그러죠. 그들이 나치군에 의해서 붙들려요. 붙들렸는데 붙들릴 때 그 동조자라고 혐의를 받아가지고 같이 붙들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막 억울하다고 댕댕거려요. 나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그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여기다가 가둬놓고 재판을 회부합니까?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들려온 그 레지스탕스 한 사람이 아주 준엄하게 꾸짖듯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바로 죄입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고발을 합니다. 그 대사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너의 죄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다. 민족이 나치의 학정에 쓰러져가고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너의 정당성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죄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어쩌면 그 일침은 오늘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끔하게 들어야 될 충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박경철 시골의사 아시죠? 그분이 언젠가 한번 어느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인데 너무 봄볕이 좋더래요. 창가로 쫙 밀려들어오는 봄볕이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나른한 공부는 계속 교실 안에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갑자기 책상을 들고 나가서 공부하던 책상을 들고 나가서 그 으슥한 복도 한 구석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구석에다가 놓고 그 봄볕을 다 온 세포를 동원해서 맞이하면서 그가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봄볕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찬란한 봄볕에 그 쾌쾌한 교실에 처박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을 각오하고 자기 공부하던 책상을 들고 나가서 그 복도 한 구석에다가 갖다 대놓고 봄볕을 마음껏 만끽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양반 그 얘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거 진짜 진짜 남자다. 여러분, 설악의 단풍이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쨌든 가봐야 돼요. 거기는. 예? 그리고 여름에 파도가 넘실거리는 풍경이 내 눈앞에 내 가슴을 때리면 무조건 기차를 타든지 차를 모는 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발 집에 있지 마요, 집에. 왜 집에 있어요, 왜? 이 결론이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씨를 뿌릴 때란 말이에요, 씨를. 아멘? 봄볕이 좋으면 나가는 거예요. 파도가 부르면 일단 가는 거예요. 예? 제주 가자, 동해 가자 그러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 젊은 날 전 그런 실수가 있어야죠. 실수해서 사고 나는 겁니다. 사고 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의 초점의 신앙생활을 살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때 안 해서 안타까운 후회에 자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3.1교회 60년을 앞두고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말씀으로 깊은 작업을 살금살금 하고 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몽땅 선교 나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자가 없어도 돼요. 뭐 장로님 네 분 앉혀놓고 드리면 되지 뭐. 어? 아멘. 다 나가세요, 다. 괜찮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순환을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 용기와 신앙의 담력으로 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제주를 향해서, 동해를 향해서, 대만을 향해서, 캄보디아, 일본을 향해서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가슴에 기도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열심으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새벽에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온 인생을 순종토록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가 이제 이 특세가 끝나면 제주를 출발로 해서 온 각처에 주의 복음을 증언하러 떠납니다. 만날 영혼을 예비하시고 우리 모든 15,000 젊은이들이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선교적 제자의 교회로 전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또 오늘 우리 16명의 귀한 임직자들, 그리고 김경섭, 또 유수정, 우리 귀한 어린 자녀, 이제 먼 나라로 떠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주여 세 번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공주한 시간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앞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 앞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기를